자, 오늘 에스겔서 10장입니다. 10장의 상당 부분이 1장하고 약간 겹쳐 있어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형상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은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자르고요. 8장 9장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8장에서 그 에스겔이 환선 속에서 성전에서 행하여 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봤죠. 그러면 9장에는 당연히 심판에 관한 얘기가 따라옵니다. 9장 심판 이야기 속에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 심판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챙기고 계신다는 거, 그게 9장에서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가 알기로 그 유월절 때는 피를 발라서 자기 백성을 구별해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먹으러 이마에 표를 쳐서 자기 백성을 표시하고 아무리 재앙이 내린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은 손대지 말아라, 그 얘기가 9장에 있었죠. 그럼 오늘 10장에는 보면 자기 백성은 어떻게든지 심판에서 제외하고 결국 끝내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9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심판 끝나면 그 다음 하나님 뭐 하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10장이 그 얘기예요. 심판을 끝내시면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그게 오늘 10장의 이제 일부가 나타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그 에스겔이 본 것을 한번 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핵심은 그겁니다.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여서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쏘더라. 그게 뭐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어디에서 숯불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숯불이 어디에 있나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가 아니에요. 사이로 들어가 그랬죠. 그러니까 바퀴 속에 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이로 들어가 그랬는데 6절에 보시면요. 6절 중간쯤에 보시면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제 이 1장에 나왔던 그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 좋은데 그때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기억하고 이건 못 가져왔어요. 이걸로 비추면 되긴 되는데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그 형상을 우리가 정돈을 조금 해보면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거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절 중간쯤에 보시면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랬죠. 이 보좌의 형상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밑에는 뭐가 있나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 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으면 바로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궁창 말고 궁창 위에 뭐가 있더라 했잖아요. 남보석 같은 게 있더란 말이야. 남보석. 푸르스름한 보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밑에 남보석. 형상보다 아마 더 널찍하고 큰 건지도 몰라요. 평평하게 남보석 같이 펴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남보석 밑에 뭐가 있어요? 공창회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그룹들 머리라고 말해야 될지, 그죠? 그러니까 그 남보석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 밑엔 뭐가 있어요? 아까 2절 거기를 다시 보세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이렇게 돼 있죠. 1장에서 본 하나님의 이 형상은 이 공중에 떠가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가 있는 큰 형체가 나타났는데, 그럼 이제 거꾸로 합시다. 제일 아래쪽에는 뭐가 있고요? 바퀴들이 있고요. 그 바퀴 바로 위쪽에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 머리 위에 보면 남보석, 평평하게 쓰면 남보석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요걸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자, 그 벼옷 입은 사람을 향해서 천사가 말해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그러니까 바퀴를 그 바퀴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바퀴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뚝뚝 떨어져서 네 개거든요. 그러니까 바퀴와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사이에 들어가면 그룹 사이에 숯불이 있는데, 그 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쏘더라. 이 내용이 지금 정돈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2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숯불 가져와서 저게 쏟아 부으라, 그 얘기했죠. 여러분,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의 원래 그 해야 할 일이 뭐였죠? 아니 앞장 9장에서 예,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거였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10장에 와서는요,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흩으라니까 심판하는 일을 하죠. 결국은요,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따지면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에게 명을 받아서 이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지금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가 저렇게 순환을 당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 그걸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끼리도 정돈이 안 돼 있는, 의미가 정확하게 정돈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하고, 이게 안 통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믿는 사람들끼리 했던 이야기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이런 일들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의미를 정확하게 가려서 쓰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사화복 전부 하나님의 뜻 맞나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나요? 대답 안 하신다.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로병사, 이거보다 생사화복, 이거 전부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좁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 원인이 하나님이기보다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뜻을 잘 순종해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거역하다가 징계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 뜻이냐?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의미를 좁혀서 보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될 경우도 있고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 믿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 안 하고 막 쓰고 있어요. 아무거나 함부로 하나님의 뜻. 여러분 다치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요. 예? 뭐 어떤 사람은 그렇지요 하고 알아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그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마구 쓰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좀 안타까운데 전 개인적으로는 어쨌거나 그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주변에서 이런저런 평가를 내린 걸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인 거는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기독교인들이 쓰는 언어 자체가 이 자체 내에서도 이게 명확히 의미 구분 안 되는 이 용어를 함부로 써버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트집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게재되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얘기하다 흘러갔노? 구원이고 심판이고 사실은요 넓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에게서 나온 거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린 건요 그런 재앙을 초래한 건 누군데요? 그거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이런 점을 이해시키기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참 이 하나님의 뜻 하는 말로 설명하면 그 이해가 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봅시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한 게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 지난주에 볼 때 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이 왔죠. 여섯 사람이 사람 죽이는 칼을 들고 오죠. 어느 문으로 왔어요? 북향한 문. 북문으로 들어왔죠. 북쪽인데 여기에 그룹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대요. 성전 오른쪽이면 이게 동서남북 중에 어디가 될지 혹시 그 힌트를 남 다 줘가면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눈치챈다니까요. 힌트 다 줬어요. 성전 정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의 오른쪽이면 동쪽을 향해서 오른쪽이면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남쪽이죠. 힌트 다 줘도 못 찾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동쪽을 향해 있는 성전에서 오른쪽에 서 있더라 그러면 이 그룹들은 지금 남쪽에 서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징계를 가하고 이럴 때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위치를 어디하고 잡고 있느냐 하면 성전 남쪽에 자리 잡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북쪽에서 심판하는 천사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은 위치를요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해요. 4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요건 앞에서 나왔던 거죠. 9장 3절에 나왔던 게 지금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성전 남쪽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4절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영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이 그룹하고 지금 앞에서 나왔던 그룹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3절에 나와 있는 그룹들 하는 거 잘 보세요. 이건 복수 형태예요. 복수 형태고 4절에 그룹에서 올라와 갈 때 이 그룹은요? 이게 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룹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4절에 있는 그룹에서 나와서 갈 때 요 그룹은 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그 성전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에 있는 그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해서 구름이 잔뜩 성전을 뒤덮고 있는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은 4절 빼고 다른 데 나오는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나 아니면 그룹이나 이건 다른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출처가 지금 달라요. 다른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다는 것. 아주 비슷한 위치에서요. 그걸 조금 염두에 두셔요. 5절 보세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이 그룹들은요.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환상 밑에 있는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들의 날개를 심하게 치는 모양이죠.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소리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바깥들까지 들린다는 것은 컸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는 얘기는요. 소리가 굉장히 컸다는 뜻이에요. 날개짓 하는데 소리가 아주 크다. 날개치는데 소리가 아주 크게 나는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어쨌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메시고 섰는데 그 날개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뭐 대통령이 온다 이러면요. 혼자 오는 거 아니죠? 뭐 미리 오는 사람도 많아요. 미리 오는 사람 주변에 뭐 시끌벅적해지는데 여긴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티를 내는 거예요.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요. 여호와의 광채가 뜰에 가득하다는 거 빛이 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소리도 요란스럽게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요.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오스리 원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그러니까 바퀴 사이나 그룹 사이나 같은 뜻이란 얘기죠. 바퀴 사이로 들어가면 거기가 곧 그룹들 사이인데 거기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쓰매 그 그룹이. 그러니까 요 그룹이 가는 건 여전히 또 단수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거기에 서 있는 여러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이 이 말입니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그냥 보면 그룹은 사람 손이 있는 게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감추고 있는 거죠. 감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될 때만 그 손이 보이더라.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 흰옷 입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 사이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앞장에서 나온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도 있고 인물도 있고 그렇죠. 9장 10장을 합치면요. 심판당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구원받는 이마에 인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베옷 입은 이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룹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나는 이 중에 누가 됐으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 혹 있으세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드세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심판받는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 이런 이제 완전히 그 바보고요. 모자라는 사람이고 넘어갈게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모양인데 뭘 하나 짚어놓고 저렇게 물을 건데 그죠? 천사 하실래요? 인침을 받은 그 사람들 밑에 고생하잖아요. 좀 더 뒤로 가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구별을 잘 안 해요. 사람이나 사람도 짐승의 일종,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 모양이다.
네, 그러니까. 저 천사가 높아요? 사람이 높아요?
네?
사람이 높아요? 어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저기, 철딱선이 없이 뛰 놀고 있는 자녀 하실래요? 아니면 그 집에 일 전부 맡아고 있는, 저 집안 전부 총괄하고 있는 종로로 타실래요? 근데 왜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징계가 임하는데 거기서 겨우 건져내임을 받고 있지만, 왜냐하면 먼 훗날까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거든요. 그 시점이 되면 천사들은 뭐예요? 심부름꾼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답은 뻔해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복이다. 요것만 안 잊으시면 될 듯 하네요. 그 다음 하나 재밌는 거. 아무리 천사지만 배옷을 입은 그 사람이요. 숯불을 가지고 받아 나가는데, 어디에 받아 갔어요? 손에요. 천사도 손으로 집어서 내주고, 이 사람도 받아서 가는데, 손에 받아서 가서 붙으면, 그러면 이 숯불은 안 뜨거운가? 손으로 집어서 주고 손으로 받아서 가서 뿌리면 이 숯불은 안 뜨거운 숯불이에요?
역사할 때는 뜨거운데.
아, 역사할 때는 뜨거운데? 그런 숯불이 어디 있어요?
실제 불이 아닐 것 같아요.
어?
실제 불이 아닌 것 같다고.
아, 실제 불은 아닌 것 같다. 아, 상징이라고 보시는 거는 좋은 답이 될 수는 있어요. 좋은 답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답이 있어요. 실제 불이라기보다는 상징인 것 같다. 사실은요,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상징이죠. 좋은 답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답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태우는 것만 태우는데.
응?
그러니까 숯불이, 그러니까 태우는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뜨거운데,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 뜨거운.
그런 숯불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자들한테는 그게 무섭지 않잖아요.
예.
좋은
답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예, 권사님 뭐?
그거 뜨거운 불에서도 안 뜨거웠잖아요.
그럼 그 용광로 불이 좀 문제가 있네.
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으면 뜨거울 것도 안 뜨거울 수 있다. 저도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점, 확실히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 점점점 나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또 무슨 좋은 예가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 성령의 불요? 안 뜨거워요?
성령이 갈 때
예.
안 뜨거웠으니까 안 타고 사람들.
그럼 오나 마나네. 아니, 맵지 않은 고추가 뭔 소용이 있어요? 나 요즘 이상하더라. 안 매운 고추가 뭘로 먹어요?
맛으로 먹죠.
그게 무슨 맛이 있어요?
아삭아삭한 맛.
차라리 오이를 먹지.
아삭고추 안 먹어버려서요?
그 이상하던데.
진짜 맛있어요.
차라리 오이를 먹지.
아이고,
자, 잡음 넣지 말고 빨리 정답 찾으라 하니까 또 그. 불 중에 이상한 불이 성경에 나와요. 어? 아니, 불 중에 이상한 불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니까요. 예?
타지 않는 불.
타지 않는 불. 어떤 불요?
예?
마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두 불은 불인데? 타지는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이한 불을 자꾸 보여주셔요. 그거보다가 더 희한한 거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울 거.
그 말 조금만 잘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태울 거는 태우는데, 안 태울 거는 안 태우는 불이 있어요. 그거 어디 나오죠? 태우면 확 태워버릴 일이지. 어떤 건 태우고 어떤 건 안 태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범죄한 경우 있죠. 근데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확 태워 버렸어요. 근데 사람만 태우고 다른 건 안 태워. 하나님께서 불을 쓰시는데 가끔 특이한 불이 있어요. 가끔 특이한 불이 있어요. 뭐 전부 다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참 묘해요.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여기다가 불로 그냥 확 사질러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다 안 죽어요. 타 죽을 사람도 있고 뭐 희망사항은 여기다 한 사람도 안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불은 그런 거예요. 불로 한번 확 불텄는데 죽는 사람도 있고 멀쩡한 사람도 있네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게 심판을 얘기할 때 늘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아무리 쩐대도 말 안 듣고 뭐라 갑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마,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딱 붙들고 지나가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게 안 되는 이유 첫째. 네? 아이, 너무 그래. 저 정답 심각하게 하지 말고 아주 이 말 자체가 어차피 그 농담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면 농담으로 대답해 주는 게 좋아요. 우리 마누라 치마만 딱 붙들면 난 천국 가요. 안 되는.
예? 도장이
없어 가지고.
아니, 몸만 가기 때문에 치마 붙잡아 틀면.
아, 갈 때 치마 벗어 놓고 가 버려? 아니, 그러니까 새 옷 입고 가니까 치마는 붙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
원래
아. 그 얕은 벗어 놓고 간다.
네,
옷 갈아입고 가기 때문에 그 옷 붙들고 있어봐요. 시간이 없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맨날 그러면 치마만 붙들고 다닐 거예요? 그것도 안 되죠. 또 한 가지 오늘 이 장면 보세요. 그거 앞만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 샥 해버리면요 저절로 분리가 돼요. 저절로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일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용없다는 얘기죠.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그런 겁니다. 모래에 이 철분하고 석영, 유리 조각하고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어요. 있는데, 그거 가려내려면 안 가려집니다. 그러나 이게 자석 같은 거 딱 갖다 대보면요. 철분만 샥 빨려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하고 자기 백성 아닌가고 분간하는 게요. 우리 생각에 그냥 뭐, 이거 꼬꾸머지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된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자기 신앙으로 갑니다. 전부 자기 신앙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분간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불을 다루시는 거 봐도 알아요. 뜨거워야 할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불이지만 뜨겁지 않을 사람에게는 전혀 뜨겁지 않은 불, 희한한 불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9절에서 14절 봅시다. 이거는 1장의 반복이라서요. 거의 비슷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네 식구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것으로 나아가며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장에서 받는 걸 여기서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아, 성경이 말이죠. 같은 얘기를 두 번, 세 번 안 하면 좋은데, 두 번, 세 번 할 때, 어떨 때는 읽으면 짜증날 때가 있어요. 제일 짜증나는 데가 어디예요? 낳고 낳고요? 낳고 낳고는 그래도 사람이라도 바뀌잖아. 예? 맞아요. 성막 짓는데. 성막 짓는데 그거 진짜 짜증나요. 뭐 무슨 색 해삭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뜩이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밉다고 그걸 두 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읽을 때 보면 성질날 때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성질나면 어떻게 해요? 덮었다가 다시 또 거기를 펴요? 건너뛰세요 그만. 건너뛰려니 못 뛰는 이유가 뭐예요?
왠지 한
번에 아니야, 몇 번 읽었냐고 말해야 되는데 거기를 건너뛰면 한번 완성이 안 되잖아. 아, 저는 게을러가지고요. 그런 데를 자주 건너뛰고 읽었기 때문에 몇 번 읽었냐고 물으면 전 절대로 답을 못해요. 한 번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가지는 잘 못해가지고요. 근데
저도 건너뛰었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다시 누르고
예. 스트레스 살 건데요.
스트레스 살려도 그게 또 거기서 또 해소가 되더라고요.
알고 나면 그게 덜 지겨울 수 있는데요. 알기 전에는 참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건너뛰는 거 괜찮고 뭐 저 교회에서도 뭐 발표할 때 그런 거 하대요. 상장 뭐뭐뭐 저 이름 누구누구 이하 정과 동 성질 갖다가 하나님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하 동 근데 그 그렇게 지겨운 거는요, 밤에 잠 안 올 때 좋아요. 잠이 안 오거든, 그런데 읽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레위기를 읽어도 참 지겨웠어요. 레위기도 참 지겨운 건데, 알고 읽으면 레위기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지겨운 거는 어떨 때 볼 때, 우리가 모르니까 지겨운 거고요. 저기 좀 공부를 하고, 이해를 잘 하고 나면 또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 구장 방금 읽었는데 보니까 왜 또 나왔노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처음 보는 거예요? 1장에 이 비슷한 거 봤는데 다 잊어먹었으면 여기 봐도 또 처음 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반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고아래에 가면 그게 되는데요. 지금 에스겔이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모양을 지금 어디서 보고 있어요? 그럼요. 이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와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왜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하니까 지금 보고 나니까 아니 이분은 어디서 보던 분? 그발강가에서 보던 분이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있는 이분이나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본 분이나 같은 분이구나. 이걸 이야기하려고 이런다고 보시면 이게 은혜가 돼요.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여기를 떠나셨어요. 떠나셨는데 어디 갔는고 했더니 그발강가에 가 있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했던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상이 가득한 성전을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하시고 난 다음 그럼 하나님 그 다음 뭐 하나요? 예? 아, 떠나죠. 자기 백성들 다, 뭐, 자기 백성이건 내 백성이건에, 자기 백성은 구원해 내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일단 예루살렘에 심판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시는 얘기예요. 떠나가셨는데 문제는 어디 가셨냐고요? 그발강가에 가셨더라.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요, 부모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서 영 안 돌아오면요? 가셨는데 영 안 돌아오면요? 평생의 한이 되겠지만, 멀리 안 가시고 계셨다가, 이제 권사님 모양으로 멀리 안 가시고, 갈 데 없더라, 약하고 술 들어오시면요? 예? 네? 수상한 사람들 많대. 돌아오시면, 엄청 감사한 거죠. 몰라, 이 대답 안 한 사람들은 가신 김에 영 가시지 왜 오시냐 이런 건가요? 이거 세상에 문제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 떠나신 하나님께서 영영 가셨거나 멀리 안 가시고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더라. 거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1장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분이나 예루살렘을 떠나가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시더라.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걸 보면 이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는데 그 밑에 하나님 위에 보좌가 계셨고 그 아래 그룹들이 있고 그룹들 밑에 바퀴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룹 곁에 네 바퀴가 있다고 그랬어요. 밑에나 곁에나 뭐 정확히 말하면 밑에고 그룹하고 바퀴는 항상 같이 움직이더라는 게 이 설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요. 박해가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10절, 9절 끝에 보니까요.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여러분, 옥으로 만든, 누런 옥으로 만든 바퀴 같으면요. 옛날 바퀴는 전부 나무로 만들어요.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건데, 이건 황옥으로 만든 바퀴니까요. 튼튼하다고요. 튼튼하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귀하고 아름답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상징으로 황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1장에 나왔던 거 반복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명확치는 않지만 그 바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그러니까 이 바퀴는 어떤 의미에서 학자들의 설명이 그래요. 이 바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상징 아니냐.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면요, 동작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면 동작이 아주 다양한 동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천사가 있고, 아니 그룹이 있고, 그룹 옆에 항상 이 바퀴가 따라붙어 있다는 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런 것을 보여주는 듯도 하고요. 요즘 우린 뭐 바퀴 캐도 별 감동이 없지만 옛날에 바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빠르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잘 순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담겨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바퀴의 정확한 의미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얕은 그룹하고 바퀴는 늘 같이 일체형으로 움직여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굴러가기 위한 바퀴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까 이 천사들이요 전부 날개가 있거든요. 날개가 있고 그래서 바퀴로 굴러다닌 건 아닌데 아마 이 바퀴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라 합니까? 인생의 수레라고 그러나요? 인생의 수레 맞나요? 인생의 수레 바퀴. 뭐 그런 표현 은근히 쓰는 걸 보면 이 어떤
감시 카메라요? 바퀴 눈이 맞아서
그렇다는. 아, 그걸 또 감시 카메라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성경에 눈이 많더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그 눈이 많더라는 것은 한마디로 전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긴 그렇네. 눈이 많으니까 감시 카메라가 5만 대 붙어 있으니까요. 모르는 게 없네, 그죠? 저 눈이 많더를 보고 또 어떻게 감시 카메라를 생각하는지 상상력이 풍부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그룹들이 움직이는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그룹은요, 그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 네 개예요. 사면에 얼굴이 붙어 있고 그래서 움직이는데 몸을 돌리지 않아요. 서 있는 그 상태에서 앞으로 갈 때는 곧장 가고 제자리 올 때는 뒤로 돌아오고 옆으로 갈 때는요 틀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방향을 그대로 옆으로 갔다가 들어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가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면,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 머리를 틀고 몸을 틀어서 방향 전환하는 게 아니고 앞을 바라고 있는 그쪽으로, 보고 있는 쪽으로 그대로 사방으로 쭉 갔다가 돌아오고 옆으로도 바로 갔다가 오고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죠. 12절은 눈이 가득하더라는 것은 감시카메라가 잔뜩 붙어있더라고 그러십니다. 성경에서 눈이 가득하더라 하는 것은 전능을 의미하고요. 뿔이 10개더라 이러면요. 힘을 말하는 거고요. 뿔이 10개더라 이러면 이게 전능을 의미하고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면 전지. 예, 전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 일을 하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그 밑에 있는 그룹들도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저게 수행하고 있는 걸 설명해 줍니다. 13절은 의미가 좀 분명치 않으니까 또 바퀴들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14절 보세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1장에서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요게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1장 10절에 있어요. 안 찾아보고도 혹시, 요거 다른 액 하는 거 혹시 안 보이세요? 아. 그 사면에 얼굴이 다 있었는데 1장에서는 보시면 그 소의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소의 얼굴 대신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그룹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장하고 여기 내용은 지금 거의 같은 거거든요. 다른 그룹이 온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룹의 얼굴이란 다른 말로 해서 소의 얼굴이란 얘기죠. 여기 서 있는 그룹은 하는 일이 뭐냐? 소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소가 뭐 하는 짐승이죠? 일하는 짐승이요. 그러니까 이 천사, 이 그룹은 소처럼 열심히, 정성스럽게 일하는 존재다. 그걸 여기서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일장할 때에 이 내면, 이 사람들은, 이 그 그룹은 내면에 네 얼굴들이 있는데, 이 네 얼굴의 공통점이 뭐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기억나세요? 한 그룹의 얼굴이 네 개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네 개의 공통점. 여하튼 1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어? 우두머리. 아. 그들이 속해 있는 영역의 우두머리, 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룹의 얼굴이랬지? 이 그룹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는 소라고 봐버리면요. 소는 뭐 왕이라 하긴 좀 이상해요. 그러나 모든 가축에서 최고. 그 다음에 사람은요, 모든 피조물의 최고. 사자는요, 모든 들짐승의 최고, 독수리는요? 날짐승의 최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에 굳이 소의 얼굴 아니고 그룹의 얼굴이요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영계에서, 영적인 존재에서 아마 가장 그 우두머리 하면 이상해요. 하나님 빼놓고 그런 의미에서 그 각각에 속해 있는 그 부분에서 최고의 충성스러운 아니면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보좌하는 존재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룹이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에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러니까 그룹이 팔자가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룹이 아무리 하나님 곁에서 저기 충성스러운 그 존재이라 해도 결국은 뭐예요? 심부름꾼이요? 일하는 존재다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가 잠시 쫓겨나와서 이 땅에서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를 생각하면, 그래, 지금은 네가 좀 형편이 나아 보인다. 나중에 보자. 뭐 이러면 되죠. 15절에서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이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런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의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자, 여기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그룹이나 이 바퀴가 움직이는 방법을 쭉 묘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그발 강가에서 보든, 요거예요. 그발 강가에서 보든.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기서 이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는 건 이유는요.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고 결국 뭔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모습하고 같은 모습이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집을 나가신다? 이건 엄청난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엄청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떠나가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전에 봤는데 그발 강가에 계시더라.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여기 나오는 의미를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5절 봅시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이렇게 돼 있죠? 동문 곁에, 아니, 그, 남쪽 문에 서 있었는데, 이 그룹들이 올라가더라. 자리에서 이렇게 떠오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니, 그러면서 거기다 또 붙여놨네요.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죠?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설명이 됐으니까요. 그 그룹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 또 누가 올라가요? 16절? 바퀴도 올라가죠. 그러면 주인공이 그룹인가요? 그룹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요? 그 그룹들 위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니까 그룹도 바퀴도 같이 들려서 올라가더라 이 말이죠. 17절 끝에 보시면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하는 것은 생물하고 바퀴하고는요 한 마음 한 생각으로 이게 엮여져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떠나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요 천사 바퀴 그 일체가 한꺼번에 전부 또 오르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다른 말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가요 똑같은 의미가 의지가 돼서 똑같이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죠. 교회가 정말 아름다우려면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게 분명해지면요 전체가 거기에 쫙 돼가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죠. 요즘 교회는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쫙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안 되겠구나. 어디 가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쫙 가나요? 구원파? 이단? 네. 구원파? 이단? 저 북한? 이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참 문제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의지, 자기 뜻 다 무시하고 무조건 하고 한 뭉치가 돼가지고 착 간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는데요. 모두가 자의에 의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뜻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그런데 이게 참 일사불란하게 안 되는 인간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더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나 종들은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데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더라. 이제 대조시켜 볼 필요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 아이들 말 잘 들어요. 누가 제일 말 안 듣는지 아세요? 선생님의 아들. 그게 제일 말을 안 들어요. 심지어 이런 겁니다. 엄마가요, 선생님인 엄마가 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요, 얘가 말 안 들어. 뭐라 하면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 했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인마, 나도 선생님이야. 아니요, 애한테는 선생님 아니야. 애한테는 누가 선생님이에요? 저 학교 선생님이 최고야. 그거 하면 저 선생님보다 더 위에 있는 선생님이 저 엄마라도요 소용이 없어요. 원래 말 안 듣는 게 자식인가가. 대학 교수도 소용없어요. 저는 어느 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아이한테 숙제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풀어라 했는데 집에서 대학 교수인 수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가 이렇게 보다, 아, 그건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이래 해야 된다! 했단 말이야! 임마, 내가 대학 교수인데 소용없어요! 대학 교수도. 아들 눈에는 대학 교수 소용없어요. 저거 선생님이 최고야. 대학 교수라도요, 이, 자식이 말 안 듣지. 그러니까, 원래 자식은 그렇게 말 안 듣는 게 정상인지도 몰라요. 저 이 장면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착 가는데 말 안 듣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말 잘 듣는 백성인지 이 삐딱삐딱거리고 있는 백성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꼭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은요 본래 어디에 있었어요? 에? 어느 그룹요? 그러면 권사님 그룹들 사이에 가셨는데 18절에 보면 여기 끝에 보면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까 요 그룹들이 나오죠. 권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룹하고 이 그룹하고는? 아 그럼 됐습니다. 그럼 맞아요. 여러분 이 그 그룹들 위에 머무르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본래는 어디에 있던 거? 저쪽 그룹이에요. 어디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그룹에 머무르고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서 또 올라가 지금 어디 갔어요? 성전 문지방에 있었잖아요. 문지방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또 올라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룹들 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요 앞에서 말했던 이 그룹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을 두 종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종류는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함께 여기 나타나 있는 모습이고 한 종류는 저 성전 가운데 있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또 올라오더니 결국은 여기 와서 합체, 아이들 말로 합체가 되는 거예요. 굳이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 그룹들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있는 보좌의 형상은 본부, 저 지성소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은요 저 파견 근무 나간 거야. 그랬는데 이 파견 근무 나갔던 일부가요 여기에서 합체 만나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또 나가시는 거예요. 18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9절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곳에서 함께하더라. 요건 위에서 나온 얘기가 똑같죠.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데 그 다음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같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었는데 문지방으로 나오더니 거기서 합체해가지고 하나님의 뭐죠? 성전 동문에 머물렀더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떠나는 거예요. 본부대도 떠나고 파견부대도 떠나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더라?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생물하고 똑같더라. 결국은 이 에스겔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여기에 임하셨던 하나님도 떠나가시더라 함께. 그런데 떠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전에 봤던 그발 강가에 그분이시고 생물도 분명히 그거더라. 내가 보니까 그때 그 생물들의 움직임하고 여기 움직임하고 똑같더라. 이 말 속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더라. 그런데 그 떠나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발 강가에 계시더라. 참 감사한 얘기란 얘기죠. 혹시 저 어른들이 집을 나가시더라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속이 상하더라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돌아오셔요. 누구 마음이죠? 그게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이게 20장입니다. 요새는 막 이런 얘기해도 소용없다. 저기 나이든 부모 갖다 내버리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요즘 좀 조용해서가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아주 한참 됐어요. 부모님들 저기 저 여행 간다고 제주도 가가지고 버려놓고 오는 많았거든요. 요즘 제주도 갖고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까지 간대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자 하거든. 아직 젊은 분들은 괜찮고 연세 드신 분들은 해외여행 가자 하거든. 가지 마세요. 하도 희한해서 이런 세월이 참 희한한 세상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성경 거꾸로예요. 거꾸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냔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지금 느끼는 바가 많으리라 생각해요. 자, 계시록은 그럼 아니 에스겔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계시록의 이야기는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얘기로 끝을 맺어요. 그 돌아오실 때까지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몇 주 한참 동안 해야 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다음 주는 휴강이죠. 다음 주 한 주 쉬고 또 그 다음 주 뵐게요. 기도합시다.